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또한 저희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진정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며 간직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영어로는 pure in heart, 어떤 순결하다, 뭐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청결하지 못한 사회와 그런 조직, 그런 단체들을 보면서 좀 청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청결한 사회, 청결한 나라, 깨끗한 지도자, 부패하지 않은 나라, 부패하지 않은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아, 이 단체는 깨끗해, 저 지도자는 깨끗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라는 등등으로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청결한 의미가 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청결하다고 하는 그 청결함이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청결함, 그 깨끗함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청결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청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청결하다만 헬라어로 카사스로스라는 말은 원래 금속 재련 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여 순수하고 흠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더러움이 없는 상태, 진정성 있고 온전한 한결같은 마음, 죄로부터 깨끗한 마음, 이것이 순수한, 순결한, 청결한 pure in heart라는 의미입니다. 청결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청결한 자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관해서 생각이 돼요.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지는 것이 이 청결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삶도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청결해야 되냐,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청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뭐 윤리 도덕 가운데 그런 청결함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이 어떤가? 아, 나는 그래도 마음이 순수해.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순수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마음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누가 이를 알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심성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 자체 마음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세 잡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보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끗한 청결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한 서기관들은 쓰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도 그 정통 유대파 그런 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학교를 가보면은 그 어렸을부터 이 토라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학교 가면 열심히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통 유대인들이 해왔던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결하게 청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겉으로 보여줬던 외적인 그 청결을 주장했던 그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더럽히는 게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또한 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보고 이상해하는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잔 먹는 잔이겠죠. 대접의 것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은 굉장히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먹는 뭐 대접이나 잔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규칙이나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모범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볼 때,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건 다시 말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뭐 율법주의 뭐 그런 것들 지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다, 율법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이면 속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 이 마음이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고 죄악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겉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 행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아, 저분 참 경건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뭐 헌금 봉사 너무 헌신적이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겉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장 잘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건의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적인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죄악된 상태에 있느냐, 외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잘못된 게 뭡니까? 외식한다, 위선이다. 이게 뭐냐면요,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거짓된다는 거예요. 이 히포크리스라고 그러죠. 히포크리트 에리튜.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겉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마음속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이면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러나는 행위나 그런 것들 신실하게 충성하게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의 내면의 동기, 그 일을 하는 내면의 동기, 이유, 우리의 마음, 됨됨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귀 보시고 그런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이 마음을. 가장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환경, 사회, 제도가 깨끗하면, 제도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에서, 제도로 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있다고 그 죄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우리 시조라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환경.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도 죄가 없었고 하와도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sinless, 완벽한 그 자체에서, 그들 자체도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장소 환경도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물론 마귀가 템테이션을, 유혹을 줬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유혹에 쓰러진 것은 아담이었고 하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실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열심히 기도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냐, 귀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와서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사도 하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암송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삶 속의 내면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동기, 이유, 우리 마음의 상태, 거짓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슨 마음이냐면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진실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singleness, single, undivided heart, 분할되지 않는 마음,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게 청결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청결하다는 이 clean이라는 것, pure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좀 더 깨끗이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청결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분할되지 않은 한결같은 일편단심의 마음, 주님을 향해서.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일심,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이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세상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 거기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분할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외의 것을 최우선순위 두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포커스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것이 나의 모두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최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최관심이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요, 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중히 여기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그걸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재물이라는 것은요 세상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경히 여기지 않고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재물입니다. 아, 나 재물 사랑하지, 나 재물 좋아하지 않아, 나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이 재물은 돈이 없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가치를 두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는 거,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분할된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divided heart, 분할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할되지 않은 마음, undivided heart, 분할되지 않은 한결같은 한 마음, single mind. 하나님 앞에 초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시편 8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주를 시편 86편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이다 나의 모든 마음,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전심전력에서 이런 말이죠. 전심으로 나의 모든 존재로서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전심으로, 일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속성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따른다고 해도 이게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귀여우는 것 때문에 자꾸만 분할되어지는 마음. 여러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분할시키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결같은 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는 열심을 내서 뭘 많이들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청결한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고 한결같은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이고 신실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청결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결한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분할되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일심이 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갈라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일편다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은 그렇게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깨끗케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화될 수 있는 것,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화된다는 거, 깨끗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처음에 언급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망했다, 패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 제가 지난번에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그 죄를 곡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애통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염두해 봐야 돼요. 이 애통한다는 그 구절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구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의에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 그런 마음, 긍휼을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런 자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 내 마음이 분할되어지고 일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우리의 죄를 솔직히 애통해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부패했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칭의라는 거 교리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납니다.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도 born again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애를 다 낳아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애를 낳으면요 생명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 그래요.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앙 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의롭다 칭해질 때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난 자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자라야 정상이겠습니까? 자라지 않고 애기로 그대로 머무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자라야 되듯이 자라야 되겠죠. 거듭난 자도 자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의롭다 칭한 사람이, 의롭다 칭한 그 자가 자라나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화된다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것은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가요, 한 번에 의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회개하죠. 근데 믿음으로 회개하지만 나중에 세상에 살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또 애통해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이 회개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는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이 회개는 처음 우리가 할 때 하는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는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자라야 되듯이 우리도 점차적으로 우리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고,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 죄와 타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청결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여기 앞에 나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믿고 사랑하겠다는 이 자세, 하나의 분할된 마음이 아닌, 아니 분할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자기는 환상 중에 봤다. 그것을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실질적으로 내가 환상이든 어떻게든지 보게 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또다시 그 환상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거짓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그 신비스러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치우칩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리라,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관심이 없는, 그런 정도에서 이탈되는, 말씀의 정도에서 이탈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광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자기를 영광의 천상으로 가장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얼굴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을 재림시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 예수, 이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같이 되는 건데 영화된 몸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게요. 그건 몰몬 교도들의 주장입니다. 뭐 신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영화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말씀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또한 그때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자기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얼굴을 그를 본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대면하고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모세가 다 히브리서가 다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누가 보이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자기의 그 어려운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경험했습니까? 그 물론 여기서 애굽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그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